예, 외민 신앙 고백서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존된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믿고 복종해야 될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외민 고백서는 분명하게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교황이나 공의회가 성경을 절대로 권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나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나 교회에 있지 않다. 고백서는 분명히 이것을 밝힙니다. 모든 계시의 시작점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애적인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누가 이 성경의 권위에 감히 대항하거나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의심하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참된 교회 가운데 누가 감히 이 진리의 권위를 대적하고 이것을 부정할 자가 있겠습니까? 저 자유주의 교회들이나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귀신의 얘기고 어떤 건 짐승들의 얘기고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하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이다. 유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성경이 도대체 뭐가 쓰여 있나? 이 성경 아주 뭐 우스운 책인데 이 정도는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분명한 사실은 인류가 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금처럼 타락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인간은 그 스스로 혼란과 재앙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의 이 모든 재앙 같은 현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상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인간을 추앙하고 인간을 높이는 이런 교회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어 외민 고백서 5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증거를 통해 감동과 권유를 받고 성경을 높이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고백서는 교회의 중요성, 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감동과 권유를 받고 결국 성경을 높이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감동과 권유를 받는다. 자,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뱃속에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교회를 다닙니다. 엄마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를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는 뭘 들으면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교리를 공부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부지런히 성경과 교리를 배웁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오면 교사님들을 통해서 권유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깨달음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공경할 마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교회가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는 가운데 처음은 당연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교회를 왔는데도 술술 귀에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다 깨달아진다?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다 꿰뚫어서 이해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하시고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어느 날은 수직으로 그의 영혼에 꽂혀서 그가 이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소스라치듯 깨어나게 되는 born again,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점점 더 많이 권유받으면서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갈수록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이로구나. 이 성경의 진리가 정말 참으로 탁월하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도 견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추앙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깃들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일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수십 년 동안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입니까? 여전히 집에서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펼치면 두세 장을 넘기지 못해서 잠이 쏟아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덮고 잠을 자는 이런 병적인 신앙의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권유를 받고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밥을 먹지 않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그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간절함이 깊어가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모태를 통해서 이같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젖을 먹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복음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내 자신이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 가서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만 감동받는 거 아니죠. 영화를 보다가도 감동받고 좋은 음악을 듣다가도 감동받고 좋은 뮤지컬이나 뭐 오페라를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들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 가서 아주 기가 막힌 찬양과 성가대 또 뭐 찬양팀이 부르는 또 기가 막힌 멘트 또 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뭉클뭉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까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영혼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감동을 받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애적인 만남을 얻기 위해서는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모든 설교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목사의 모든 설교를 다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마음도 없다. 그게 문제죠.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밤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넣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야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예수를 만나려면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빠짐없이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백서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증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의 신령함,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통일성, 일체됨, 전체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온전히 제시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비롯해서 비할 데 없는 탁월한 속성들과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고백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유치한 거 보셨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 어느 내용이 유치합니까? 내용의 신령함,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신령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땐 정교하게 우리의 구원과 교리를 구원에 관련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났겠지만 교리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이해하게 되면 많은 물음표들이 다 느낌표로 바뀝니다. 느낌표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리의 효력입니다. 문체의 장엄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이 만든 소설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감동을 얻고 어떤 철학책을 통해서도 논하지 않은 놀라운 가치들을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문체의 장엄함.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인간이 그것을 부단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완성해야 되지만 성경의 진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어떤 신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는 이 독특한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 그 위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만물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책이, 세상에 어떤 책이 이 만물이 어떻게 해서 시작했고 만물이 어떻게 해서 끝이 나는지를 이야기하냐? 성경이 유일하죠. 인간이 어디에서 왔느냐? 모든 과학은 이론을 제기할 뿐입니다. 가설을 이야기할 뿐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교리를 배우고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배우고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 인간이 어떤 존재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과 종말을 알아가게 되고 모든 진리를 성경과 교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워감으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전체적인 목적,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온전히 제시하는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발견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의 글인데도 그 글 속에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도 그 내용의 통일성이 존재합니다. 절대로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리고 한 가지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에 그 주제의 초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사랑해주는 책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는 책. 당신이 살 길은 이것뿐이요. 그것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죄, 전적인 타락, 십자가를 통한 은혜, 이신칭으로 인한 구원과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비할 데 없는 탁월한 성경에 갖는 거룩한 속성들, 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에게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고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계시가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네. 성경 외에 자꾸 다른 계시를 얘기하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네. 그들은 외인처럼 얘기해야 될 이단들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짓된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그것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서는 그러나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으로 또 말씀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신자가 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버립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왜?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성경 이게 다 거짓말 같고 전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이게 사람이 쓴 책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나는 아무리 뭐 목사가 이렇게 떠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도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무한 진리, 신적 권위를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유효적 부르심으로, 유효적 부르심으로 그 영혼을 콜링해 주셔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이성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도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진리는 결코 깨달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소규의 경읽기가 됩니다. 소규의 성경읽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성령의 내적인 증거, 유효적 부르심의 한 영혼이 그 진리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저 기둥에다 머리를 꽝 박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에 당연히 혹이 나겠죠. 저 기둥하고 내가 부딪혔다는 흔적이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어? 저 기둥하고 부딪혀도 별이 번쩍하면서 이마에 혹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혼이 충돌을 했다. 근데 아무 표가 나지 않는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성경을 깊이 있게 교리를 통해 배우게 될 때 마침내 이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고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까 예수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도 반강제적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있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왔고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것만으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간절한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역시 아니란 말이죠.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단 말이죠. 뱃속에 생명을 잉태한 산모가, 예?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지만,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성 여러분, 누가 대표로 얘기해보세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나요? 종종 가끔 그런 신문에 나기도 해요. 배가 이렇게 막 불러왔는데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데 아이가 쑥 나왔다. 어떤 고등학생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배가 점점 불러와요. 처녀가. 아, 처녀가 아니라 저기 저 임신을 아기를 갖기를 너무너무 원하던 산모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아니라 지방이라고. 이제 가상 임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근데 극히 드문 경우고 뭔가 여성들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걸 대부분이 알게 되잖아요. 이 속에 지금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를 변화시키는 생애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이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왔고 나는 변화됐고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반응이 일어나느냐.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실로 이것은 복음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구원에 이를 자들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어떤 의심도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 진리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 점점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평생토록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깃들고 이것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의 중심과 원칙이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중심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그 뭐 고민할 이유가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양심이 즉시 반응을 하고 계속 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과 죄를 악을 범하려고 할 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 다음은 견디기 힘든 그 심령의 괴로움과 고통이 양심의 법정에서 그를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다 결국 다 개어내듯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또 해내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비수같이 날아와서 자기의 죄를 저격합니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죄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나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자가 없는데 내 스스로가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성령은 결코 단독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택자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속 한 영혼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고 또 정화,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평생을 통해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우뚝 서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건전하지 못한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성경과 분리된 채로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이런 형태로 계시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주장들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아주 그릇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강렬한 신비한 체험만을 가지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체험에 의존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믿음, 지극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분리된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대혼란이 또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어떤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와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다. 말씀에 기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넘어가지 않겠어요?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TV에서 별 미친 프로그램들을 다 하는데 1등 1등 무당 뽑는 프로그램 있어요? 보셨어요? 아주 귀신같이 맞추더라고요. 귀신같이. 이 사람이 앉혀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무당이 을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집이 미국이고 뭐 이름이 세계인가 그렇고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기는 용한 무당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맞혀요. 이걸 TV에서 그대로 쇼에서 보여주는 거죠. 1등 무당 뽑는 프로그램.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그걸 TV에서 버젓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무당만 대박 나겠죠.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을 끝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네? 용하지 않은데 넘어가겠어? 용하니까 넘어가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종결성, 완전성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개혁주의 성경관을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인해서 그 모든 진리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만을 설교하면 되는 이유, 복음만 전하면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세상이 쓰잘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성경과 교리를 참된 복음만을 설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족.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해? 그래서 교인이 와?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온갖 세련된 현대적인 첨단의 문화적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당을 떡벌어지게 크게 지을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바르게 전하고 성령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일에 충실하게 수종들고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이 땅에서 행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우기도 바쁜데 교회가 세속의 정치를 논하고 그래서 그것을 온통 성도들이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성도의 영혼이 급격히 몰입되어서 그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예수님을 추종하고 왕으로 옹립했을까요? 내가 로마를 깨부셔주마. 그리고 로마를 다 때려 부시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 로마의 황제의 목을 따고 로마를 우리가 접수하자. 이런 얘기 했으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레지스탕스를 조직해서 어떻게 하면 로마를 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작전을 짭시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핍박받고 초대교회는 이제 로마를 통해 박해와 핍박이 그 긴 세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자고 하는 얘기는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피비린내 나는 박해의 현장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뭐 정치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정치 얘기를 왜 합니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주님을 만나고 늘 성령을 구하는 일에 더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충만하면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꿈을 빼앗기지 않고 이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